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큰 신상 대 돌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독특한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예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사로잡히고 성전의 그릇이 전리품이 돼가지고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로 옮겼었다고 그래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부족한 민족마다 수호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힘센 수호신을 가진 부족이 더 연약한 힘을 가진 수호신을 이기면 그게 이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수호신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고통으로 빠져드는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사실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의 수호신처럼 생각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배했을 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수호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다. 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그렇게 간주했어요. 그래가지고 본래는 신상이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이게 그 민족의 수호신, 신상.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상이 없어가지고 성전의 그릇 몇 가지를 가져가가지고 이게 전리품으로 해서 신의 보물창고에, 그래서 우리 신이 최고다 뭐 이렇게 과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그것은 예루살렘의 패배일 뿐이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가지고 간 거지 하나님이 마르둑,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은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마르둑보다 어떤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승리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과정이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의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던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꿔요. 엊그제 묵상했던 다니엘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예, 느부갓네살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진모 목사님이 다니엘서 묵상 안내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갑자기 뻥 했는데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박진모 목사님 말해가지고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내내 느부갓네살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발음이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해괴해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얼마나 재밌어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정복한 게 아니고 고대 근동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기까지 했던 느부갓네살인데 자기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술객, 뭐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사실 고대 사회에는 점성술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점성술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좀 뭐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고, 사실 뭐 다니엘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모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난폭하면 안 됩니다. 난폭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난폭해가지고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막 성질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문제예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는요, 느부갓네살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온 세상을 정복하고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대단해서 성전의 그릇을 전리품으로 끌고 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이상한 꿈을 꾸면 불안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고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우리 생사, 우리 뭐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의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무리 거대한, 아무리 대단한,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외로운 영혼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죠. 예뻐는 보이죠? 알고 보면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하세요. 옆 사람에게. 저 알고 보면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모든 인생이요, 알고 보면 연약한 인간이에요. 답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그리고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될, 장래의 어떤 소망을 부여잡아야 될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지 않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불쌍한 인생일 수 있어요. 교만과 열등감은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잘난 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영혼은 연약한 인생이고 불쌍한 영혼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스스로 주눅들어 있는 사람은 잘 격려해주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뭐 너무 비난하거나 저거 별거 아닌데 잘난 체 하네, 그럴 게 아니고 저분은 뭔가 칭찬이 필요하구나 생각하면서 좀 등 두드려주는 그런 여유. 여러분, 이게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라는 것은 사람일 뿐이라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은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답을 구하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변에 이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주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답을 주는데요, 이 답을 다니엘이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요, 몰랐어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난폭한, 거침없는 느부갓네살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자칫하면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 좀 달라 그러고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해요.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자칫하면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 죽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혹시 죽을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도가 불안을 이깁니다. 저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라고요. 옆 사람에게 기도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도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울 때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걱정거리와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한 번 딱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때까지, 어떤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기까지 다니엘의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막 이것저것 방법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는 최후수단이 아니고 최선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예. 예, 예. 저한테 말 안 해도 돼요. 옆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기도는 최후수단이 아니고 최선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부터 막 기도. 이게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 좀 어렵네, 버겁네, 뭐 이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기도는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금방 얼굴을 돌아서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도 섭섭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법을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좋은 기도는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함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드락 메사가 아벤누건들 왜 기도할 줄 몰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기를 그들에게 알리고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기도 안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사가 아벤누고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알리고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도를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기도할 일이 있거든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늘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 그리고 제가 아는 권사님들 몇 분은 성도들 이름을 다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거든요. 그러니 내 문제를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혼자 짊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다 알지만 알리고 구하게 아니라 말하는 이유는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에게 기도 제목 말씀하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떻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렇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씨름할 게 아니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아무도 네 마음을 모를 거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는 인생에 너 혼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요, 마귀의 음성이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고 알리고 구하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기도의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며 그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이 알고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사실 꿈을 해몽하려고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어떤 뜻이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느부갓네살은 여하튼 4살짜리 이게 난폭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꿈도 말 안 해주고 해석하라 뭐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다니엘은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당신 이 왕이 꾼 꿈은 아마 엄청나게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빛이 번쩍번쩍 그리고 바라보면 심히 두려울 만한 어떤 큰 신상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그 발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이런 신상을 왕이 보셨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이 본 그 신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금머리, 금머리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당신 뒤에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쇠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왕 앞에서 하기에는 엄청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 당신 얼마 못 가고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나라가 일어나서 맨 마지막에 나타날 나라는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불안불안 위태위태한 그런 나라인데 결국에는 무너질 거다. 여러분 다니엘이 금신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놋과 쇳덩어리가 금과 이기는 것처럼 보이 금과 은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쇳덩어리가 온 세상을 다 짓밟고 으깨고 다 부수어 버리겠지만 온 세상을 다 부서뜨리고 이기는 그 쇳덩이어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쇠와 진흙은 서로 융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이 얼마나 이상한 것입니까? 신상이 크고 두려운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머리는 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슴은 두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 쇠예요. 뭐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게 서 있는 게 어쩌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진흙과 쇠가 서로 융합도 되지 않는 그 진흙과 쇠가 여러분 쇠덩어리, 못덩어리,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무거운 신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신상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고 두려운 모습을 가진 신상이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확 날아오는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었는데 개역 개정 번역하면서 오히려 그 의미가 조금 이게 더 선명하지 않게 번역이 된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이건 사람이 손대지 않은 어떤 돌이에요. 34절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원래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엄청나게 두려운 모습을 가진 거대한 신상이었는데 이게 다 깨져가지고 타작마당은 겨같이 먼지나 티끌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무너뜨린 그 돌멩이가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의미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느바네살의 꿈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이거는 다니엘의 꿈을 해몽을 잘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거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온 세상이 바벨론의 힘과 세력에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군사력, 바벨론의 화려함.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요, 너무 화려해가지고요, 무슨 세계의 무슨 불가사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바벨론의 공중정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바벨론이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나라였느냐 하면, 사실 바벨론은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고한 것처럼 망하거든요. 망해요. 그런데 망하는데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흙에 확 덮였어요. 그래가지고 도시 자체가 사라졌어요. 원래 고대 도시는 물가에 형성이 돼가지고요, 나라가 망하면 거기에 다시 도시가 생기고 하는데, 사실 성경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할 때 황무지가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될 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바벨론은 그 위에 도시가 재건되지 못한 채로 진흙에 다 뒤덮여가지고 땅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거를 독일 사람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진흙에 묻힌 도시를 발굴했더니요, 바벨론 성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슈타르 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도자기예요. 전부 도자기. 도자기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요, 진짜 제국주의가 무서운 거죠. 이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베를린에 가면 박물관 벽에다가 이거를 전부 다 붙여놨어요. 사람이 저만해요. 성문이 저렇게 커요. 예루살렘 성은 저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저 성문은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보았을 법한 성문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진으로 보니까 안 예쁜가요? 저거요, 눈으로 보면 고대 사회에서요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것이 빨간 염료하고 파란 염료였어요. 빨간 염료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파란 염료 구하기는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도자기를 구우면서 이게 전부 다 그걸 파란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막 사자 같은 이런 거를 새겨. 이게요, 2500년 전에는 지금도 보면 우와 하거든요. 저게 막 이게 복도가 길어요. 저게 지금 저 문만 딱 찍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한 힘을 가졌는지 그 앞에 서면 누구나 주눅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신상의 금머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그 금머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머리를 이기고 등장할 은과 같은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놋과 쇠덩어리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짓밟을 그런 나라들도 결국 영원하지 않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나라들이 강해지고 더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약하고 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해가고 마침내는 다 깨어지고 무너져서 바람 앞에 겨같이 날아가 버릴 거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고대 신상은요, 누가 세상을 지배하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은요, 자기 통치권을 보여줄 때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광개토 대왕비, 진흥대왕 순수비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옛날에 힘을 보여주려고 할 때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힘을 보여주려고 할 때 왕의 모습을 닮은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 이 거대한 신상은 느부갓네살의 힘이,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신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 신상 앞에 서면 그 신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거대한 신상, 광채가 찬란하고 너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신상 앞에 서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금과 은과 같은 재물이, 노시나 쇳덩어리 같은 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남들만한 금이나 은을 갖고 있지 못하고, 남들만한 노시나 쇳덩어리를 갖고 있지 못한,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나, 건강이 건강하지 못해서나, 아니면 뭐 다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병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이 환상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더 금과 은이 많으면, 더 녹과 쇳덩어리 같은 힘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호령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거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을 압도할 만한, 뭔가 이렇게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칠 만한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과 은 영원하지 않고, 녹과 쇳덩어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거 없다고 애달팔 것도 아니고, 그거 추구할 만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나요? 돌멩이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돌멩이 하나를. 이 거대한 신상이요, 그 돌멩이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우습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돌멩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멩이, 이게 신상을 쳐서 무너뜨려요. 왜 돌멩이겠어요? 이 돌멩이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돌은요, 조금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걸림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돌이에요. 예수님이 돌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돌덩어리라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 돌이다 이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도 돌이에요. 좀 욕같이 들리는데 욕이 아닌 줄은 다 주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성전의 재료인 거예요. 이게 돌이 나오는 이유는 이 돌이 성전의 건축 재료이기 때문에 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쇠와 돌이 부딪히면 뭐가 깨집니까? 쇠와 돌이 부딪히면 돌이 깨져요. 잘 모르세요? 쇠와 돌이 부딪히면 돌이 깨져요. 놋과 돌이 부딪히면 놋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이 깨어져요. 여러분, 금과 은과 돌멩이가 부딪히면, 뭐 금과 은에 기스는 날지 모르지만 금과 은을 돌멩이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돌멩이가 금신상을 쳐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돌멩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돌멩이에 부딪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티끌이나 먼지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권세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힘이 없어요. 돌멩이가 신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물론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제사장 나라로 부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시다. 늘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돈 앞에서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권세 앞에서 약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광야를 여행하게 하시고 가난을 다 몰아내시면서 그 땅에 심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시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그렇게 타락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다 아멘 다 해요. 우리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아멘 다 한다고요. 그렇지만 신상 앞에서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돈 앞에서 약해지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서는 믿음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도대체 너는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돌멩이가 신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돌멩이처럼 하찮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무슨 인생의 해답이냐, 네가 무슨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놀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고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요 고대의 대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는 고대 애굽, 이집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바벨론, 그 이전에 무슨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알렉산더 제국 이런 거,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요 거대한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거대한 제국이요 세상을 호령하고 그 힘과 군사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신상이 무너져요. 신상이 무너져요. 이집트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제국도 로마도 영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이 복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멩인데요, 이 돌멩이가 돌멩이가 어떻게 자라나요? 그런데 이 돌멩이가 자라나요.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이 돌멩이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자라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이 돌멩이가, 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돌멩이같이 하찮게, 믿음을 돌멩이같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신상이,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겠죠. 교회는 사실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요즘은 하찮게 생각, 요즘 최소한 한국교회는 이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돈과 권력이 최고다 그렇게 해서 돈과 권력 아래 줄 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과 권력을 따라가는 신앙을 한국교회 안에, 이게 아유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 교회가 언제까지 흥황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몰라요. 흥황하는 거는 이 돌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그래서 정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이게 장래가 촉망되는 뭔가 탄탄대로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거 거절하고 뜻을 정해서 채식을 먹기로 작정한 이 다니엘, 와, 박수는 치는데요. 아무도 따라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박수는 쳐요. 위대하다, 훌륭하다. 아무도 다니엘처럼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금과 은은 돌멩이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녹과 쇠덩어리는 돌멩이를 하찮게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복음에 매임받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환상으로 보고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은 금머리입니다. 왕 다음에 은머리가 은이 일어날 거고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 일어날 건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일이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 거죠. 이를테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물가물해요. 왜냐하면 아주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장차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셔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될지 어떻게 될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나라 은과 금과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은과 같은 녹과 같은 쇠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다. 돌멩이가 와서 그 신상을 쳐부술 거다. 이거는 다니엘로서는 미래지사. 자기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에게는 미래지사였는데요. 우리에게는 과거지사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대 파사 페르시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뭐 이런 역사의 과정을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말 돌멩이같이 하찮게 여겨지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변 변두리도 그런 변두리가 없어요. 역사의 중심은 무슨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알렉산더고 로마고 이게 다 역사의 중심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세계사에도 그런 게 다 나오지. 여러분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는 영문 밖 그야말로 주변도 그런 주변이 없는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주름잡았던 대제국은 다 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서 그것이 지금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사실 우리는 다니엘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고 다니엘은 알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다니엘보다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보다는 더 신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니엘보다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힘껏 헌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가물가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젊은이 다니엘도 뭔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면 다니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한 모든 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펼쳐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더 잘 믿고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금과 은과 같은 녹과 쇠와 같은 그런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다니엘 앞에 절해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고 정말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세상은 복음을 교회를 돌멩이같이 하찮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 돌멩이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신상 앞에 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너는 저 신상에 주눅들어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